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 야고보 사도 축일인 오늘은 청계본당 이현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이웰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가올 앞날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뚜렷이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 가능한 앞날도 있죠. 운전 중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 등 정차할 만한 곳으로 향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짐작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또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 하지만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렇게 하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짐작,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제베데오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에게는 공통된 장래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 직접 청원을 하죠. 참고로 공관 복음인 마르코 복음서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청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 듣는 마태오 복음서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일은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예고하신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장소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언급하셨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순환과 부활의 신비를 깨닫는 은총을 아직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자로서의 따름에 대해서나 그 보상에 대해서나 아직 올바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에 열두 제자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을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현세적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다가올 앞날에 대한 현세적 질의 짐작으로 열두 옥좌 중 예수님의 양 옆에 옥좌에 앉는 영예를 바랐던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날을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사람이 아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신 당신을 따르라고. 교우 여러분,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 대한 충실한 믿음과 따름으로 희망의 순례를 이어가면서 2025년 희년에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은총이 퍼져나가기를, 우리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가 넘쳐나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함께 바라며 기도합시다.
일본교리 소용관 신부입니다. 1784년 창립된 한국천주교회는 몇 달도 못 가서 이듬해 3월 관원에게 발각되어 그곳에 모였던 신자들은 잡히고 교회 서적 및 성물 성화 등은 압수되었습니다. 이때 김범우가 유배지에서 사망하여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박해에도 권철신, 정약종 등에 의해 교세는 나날이 확장되었습니다. 아직 성직자가 없었던 한국교회는 1786년 북경교회를 본뜬 소위 가성직 제도를 만들어 2년 동안 주일미사를 거행하고 세례, 견진, 고해 성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북경주교에게 문의한 결과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자 1795년에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모셔오게 되는데, 이는 조선 교우들이 벌인 피나는 성직자 여기 운동의 결실이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목소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갈피. 며칠 전 받은 선물 포장을 벗기다 빵봉지 매듭에 있을 법한 철끈을 탁자에 올려두었다. 책상에 두기에는 어딘가 어색하고 필통에 넣어두자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막연히 별다른 생각 없이 철끈을 탁자에 올려두었다. 그 탁자는 소파 옆에 있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나는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철끈으로 책에 갈피를 꽂아둔 채 화장실을 다녀왔다. 얼른 책을 다시 펼쳐 읽으려던 찰나 글은 눈에 더 들어오지 않고 이상하게 화장실을 가기 전 임시로 만들어둔 갈고리 모양의 갈피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철끈으로 된 갈피야 내 마음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외부의 물리적 힘이 없이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줄 것만 같은 기분. 언제든 필요하면 나는 변하지 않고 이곳에 있을게요 하고 말하는 사람처럼 든든하게 갈피가 꽂혀있다. 나는 철근을 보며 사람들에게 내가 금방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너무 필요해서 나를 찾는 날이면 머리를 싸맬 이유도 없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밤, 떠오른 날을 금방이고 찾아 몇 번이고 더 곱씹었으면 했다. 책장에 꽂아준 책처럼 언제든 나를 찾아볼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는 일이라면 나는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에서 어느 때고 찾아볼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다. 잘 살아온 인생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안온해지는 마음. 그렇게 한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슈베르트 작곡 다장조 미사곡입니다. 독일 작품 번호 452번이죠. 상투스 거룩하시도다를 솔리스트들과 함께 바이에르센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베르트 작품 마지막 작곡이 작품이죠. 유덱스크레 데리스 들으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평화방송에서 음악산책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은혜로운 날들 보내시기 기도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좋은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27일 제5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희망을 강조하며 노인들이 희망의 표징임을 일깨우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란 주제 담화에서 하느님께서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섭리적 돌보심을 거듭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아이를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 스카랴와 엘리사벳, 80세의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예로 든 교황은 하느님께서는 당신 눈에 늦은 나이가 축복과 은총의 시기로 보이고 노인들이 당신께서 희망의 첫 증인들임을 가르쳐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앙, 신심, 시민적 덕목, 사회적 헌신, 인내 등 조부모들이 물려준 유산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희년의 정신으로 노인들을 바라보기를 요청하며 우리는 그들이 해방을 특히 고독과 방임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게 도우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본당과 조직, 교회 단체가 감사와 돌봄의 쇄신을 실천하기를 강조했습니다.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지원과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며 잊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희망과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관계 형성을 제안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희망은 우리에게 노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애정을 회복해주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교황은 노인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은 우리의 힘이 쇠약해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주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한 교황은 기도와 거룩한 미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조부모와 노인들이 사랑으로 신앙을 전달하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찬미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일치를 이루기를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미국 주도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뉴질랜드 경제에 부정적인 수요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중앙은행 수석 경제 전문가 폴 코네이가 밝혔습니다. 코네이는 웰링턴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연설에서 관세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 수출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와 가계 지출도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정책 이반자들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지만 중앙은행은 이제 관세를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가 2.85%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글로벌 충격이 더 심화될 경우 2.55%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코네이는 뉴질랜드의 낮은 수출 비중과 관광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관세 영향을 일부 완화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과 가계가 향후 전망을 알 수 없어 지출과 투자를 미루는 현상이 확산되며 이 같은 신중한 태도가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 종사자들이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들은 재임 중에 민간 건강보험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전문의, 일반의, 간호사, 구급대원 등 수십 명이 서명했으며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들이 민간보험으로 자신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서명자들은 의원들과 장관 가족들 모두 공공의료만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표자인 마커슬리 심장 전문의는 정치인들이 가족의 건강을 공공의료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민간보험을 가졌다고 공공의료 문제를 모른다는 건 아니라며 정부는 이미 사상 최대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당 아이에사 브렐 보건대변인은 민간보험을 갖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당 일부 의원들은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녹색당과 일부 노동당 의원들은 원칙상 민간보험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엔저 퍼스트 당이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규정 일부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당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고액 투자자에 한해 고가의 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연내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은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은 기존 주택을 살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2018년 당시 노동당 엔젯 퍼스트 연정 시절에 도입된 조치입니다. 총선 전 국민당은 200만 달러 이상 주택에 대해 외국인 구매를 허용하고 1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공약을 냈지만 엔젯 퍼스트 당이 협상 과정에서 이를 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터스 대표는 올바른 투자자라면 논의할 수 있다며 입장을 다소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그는 투자자는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를 뉴질랜드 경제에 가져오는 사람이라며 기준 금액은 200만 달러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와 ACT 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 역시 관련 논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구체적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고액 투자 이민 비자 요건을 완화한 바 있으며 이후 200건 가까운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가 자동차 의존도, 저밀도 주택개발 그리고 만성적인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인해 국제 주요 도시들에 비해 뒤처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경제 중심지인 오클랜드는 전체 인구의 34%, 국내 총 생산의 38%를 차지하며 도심 지역의 노동 생산성은 전국 평균보다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도시계획 실패와 인프라 방치는 2,1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인프라 격차를 비롯해 각종 사업의 예산 초과와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시트레일 링크는 예산과 완공 시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경전철 사업은 아예 취소됐고 제2항만 연결 프로젝트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웰링턴과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오클랜드의 자치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등 주요 도시들과 달리 오클랜드는 그 규모와 기여도에 상응하는 투자와 자율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오클랜드를 국가의 짐이 아닌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는 과거 세계에서 가장 주택 구매가 어려운 도시 중 하나였지만 최근 데모그라피아의 주택 감당 능력 조사에서 16위로 순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는 2016년 유니터리 플랜 시행 이후 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오클랜드에는 약 50만 채의 주택이 있었지만 이후 8년간 약 12만 7천 채의 신규 주택 허가가 이루어졌고 대부분 실제로 건축됐습니다. 특히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같은 소형 주택이 주로 공급되면서 평균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렌트도 실질적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공급 증가의 효과로 해석됩니다. 경기 침체와 높은 금리로 인해 수요도 줄면서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완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오클랜드 시장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된다면 과거와 같은 심각한 주택난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가격은 평균 소득의 7.7배로 데모그라피아가 제시하는 적정 비율인 3배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3배 수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5배에서 6배 정도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정부의 주택계획 개혁과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첫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 지불한 평균 금액이 최근 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이를 위한 부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interest.co.nz의 주장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들이 지불한 평균 주택 가격은 68만 2천 달러로 5월에 비해 1.3% 상승했고 지난해 6월에 비해 3.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3년 6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높은 평균 가격이지만 2022년 4월에 기록된 최고치 71만 8천 달러보다 여전히 5%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 부담하는 부채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고위험 저자본 대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6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승인된 평균 대출 금액은 57만 5,265달러로 지난해 6월에 비해 4.2%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평균 대출 금액입니다. 6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승인된 전체 2,644건의 주택담보대출 중 41.8%가 20%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저자본 대출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5월에 기록된 41.9%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저자본 대출 비중이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9만 2천 명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이 호주 시민권을 신청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뉴질랜드 출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뉴질랜드가 결국 호주 이주를 위한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약 3만 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로 이주했으며 이는 최근 10여 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현재 스페셜 카테고리 비자 소지자가 4년간 거주하면 영주권 없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절차도 훨씬 간소화됐습니다. 브라질 출신 이민자 맥스 스케이라는 처음엔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후 호주를 방문했다가 정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숙련된 이민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제한된 취업 기회, 전문직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이들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삶의 질과 고용 조건, 포용성 개선이 이민자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이동 현상을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오랜 기간 노동시장과 인구 이동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 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초 네오신부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에 7명이 직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수년째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통계들은 따뜻한 관계와 행복한 배움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이자 한국라이프코칭센터 대표 권영애 소장님과 함께 위기에 처한 학교의 회복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을 위한 존재 코칭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의학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원슈타인이 보냅니다. 존재만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 더 나아가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해답은 바로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일깨워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 코칭이라는 교육인데요.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이자 한국라이프코칭센터 대표이신 권영애 소장님과 함께 내면의 힘을 키우는 존재 코칭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현재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한국 라이프 코칭 센터에서 전문 코치 또 프로 코치들에게 코칭 프로그램을 또 교육하고 실습하고 하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자신이 이제 슈퍼바이저 코치로서 많은 분들에게 코칭이 뭔지, 특히 존재 코칭이 뭔지를 전파하는 일을 저의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학과긴 한데 네. 심리교육 개념.
네, 제가 전공이 심리교육. 석박사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학을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심리보다는 존재 쪽으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뭐 어차피 뭐 그 네. 베이스는 존재라는 과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심리 베이스이긴 네, 한데 네. 그러고. 아 근데 그 유아교육과라고 해서 네, 네. 유아교육과에서는 뭘 얘기하십니까?
근데 이제 유아교육과라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과목은 교육심리.
아, 교육심리?
네. 주로 이제 왜냐면 제가 그렇죠. 그쪽에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쪽을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코칭심리. 네. 그런 쪽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코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뭐 생소한 분도 있긴 하겠지만 코칭은 결국은 이렇게 이 아이한테 지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떤 그의 그 미래 가능성 뭐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존재 코칭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표현이 코칭에서 좀 한 발짝 더 나간 건 아니면 좀 더 특이 뭐지 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존재 코칭이라는 것을 좀 처음 들으시면 많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시면. 존재 코칭은 뭡니까?
이제 보통 코칭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학습 코칭, 뭐 또 뭐 스포츠 코칭 이런 거 떠올리시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하는 코칭은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발견하고 스스로가 선택하게 하는 이제 그 과정을 함께하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치유는 힐링은. 그의 상처에 집중하지만 네. 코칭은 그의 존재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그 부분을 더 크게 보도록 함께하는 파트너 관계, 수평 파트너. 그게 이제 코칭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코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비즈니스 코칭 큰 갈래가 네. 그다음에 라이프 코칭, 그다음에 커리어 코칭.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는 회사의 성과를 그렇죠. 잘 내기 위한 거고 커리어는 진로 같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면 라이프 코칭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나로 살 것인가? 근데 이런 개개인에게 이제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OECD 국가에서 상위 안에 있고 삶의 질을 이제 굉장히 웰빙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나답게 사는 거.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 존재 코칭은 그 핵심이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역할을 열심히 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역할이 무너지거나 잘 못했을 때는 더 이상 그 구멍에서 나갈 데가 없는데 이 존재 코칭은 역할은 약 10% 그 너머에 나의 온전함을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그리고 그 영적 존재 안에는 빛과 사랑이 이미 있는 존재 그걸 90%를 이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나 밖에 이제 관찰하는 나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 역할자 존재자 관찰자 그래서 그거를 쉽게 쓸 수 있도록 대화할 때 일상에서 가족하고 행복하게 뭔가 할 때 또 내 삶에서 그래서 그거를 체험시키고 또 그걸 전문가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근데 해보니까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네.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겠다 한다면 왜 이게 현대사회에 이런 네. 부분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더 나올까라는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죠. 네. 왜냐면 그 어렸을 때라고 보통 이제 자기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왜냐면 뭐 어떤 이익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자유로운 관계 내를 형성할 수 있는데 사실 뭐 30, 40년 전만 해도 이런 뭐 그 어떤 코칭이나 심리적인 프로그램이 굳이 없어도 지금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별로 문제는 없었거든요. 이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새 그 학업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나타난 문제들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등등이 나타나는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30년 동안 아이들을 지금 뭐 가르치고 이러고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떤 바람직한 삶의 성장 방향을 안내해 주면 아이들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변화할 거라고 봤는데 제 내린 결론은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까 어릴 때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한두 명씩 길러지면서 너무 과도한 어떤 그 보호 안에서 실패의 경험을 적절히 수용하지 그렇죠.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의 적절한 그 삶을 스스로 적응해 가도록 하는 뒷부분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저는 상담으로 좀 치유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이 교육이 흡수가 또 빨라지면서 변화가 될 거다라고 해서 또 상담심리 전공을 해서 그 부분에 10년 넘게 또 해봤거든요. 이 아이들을 막 토요일도 막 집단 상담하고 제가 또 한담하니까 막 되게 열정을 들여봤는데 그게 아닌 거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기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나라고 했을 때 저한테 우연히 찾아온 게 이제 그 버츄 프로젝트라는 미국에서 개발된 이제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이들한테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너가 역할이라는 학생 역할 이런 거가 다가 아니라 그걸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존재라는 부분은 너의 이미 온전하고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으로 설명해줬죠 애들한테. 근데 너무나 아이들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많이 놀랬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언제부턴가 네. 우리 아이를 좀 상처 없이 키우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키우고 네. 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패의 경험도 상처받을까 봐 이런 식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래서 따라하는 게 아이가 잘 클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그것이 이제 부모가 만든 틀 안에서 네. 키우다 보니 그 아이는 이제 그 틀이 따지고 보면 말씀하시니까 역할만 잘 수행 하면
맞아요.
훌륭한 어른이 되고 성장할 줄 알았는데 막상 어른 돼서는 언제까지 누군가 그 틀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자기가 형성하거나 뭐 이제 그 개척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도 자기가 이제 부모도 이제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그 틀을 버리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이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좀 요새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없지 않습니까? 놀이터 안에서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어릴 적만 봐도 누가 봐도 그냥 정글집의 모습인데 그 정글집을 무슨 우주선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 자체를 또 다른,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또 거기서 발휘시키는 자기만의 또 그걸 또 동조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이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모자랐기 때문에 지금 현대사회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친구조차도 그러니까 부모가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맞긴 한데 사실 이것이 그 결국은 무언가 회귀해야 되는데 회귀하지 못한 그러니까 잘 키우고 싶다는 이유 막 그 명제 아래 뭔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때 당시 형성되어야 되는데 형성되지 않아 못했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저도 부모를 이제 그렇게 아이의 양육에 교육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예전에는 치유를 좀 중심으로 했었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쓰러지고 무너지고 근데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파워풀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제 인생의 화두가 인간은 어디에서 변화를 시작하고 어디에서 성장을 시작하는 그 핵심 키가 뭐냐. 그게 평생 궁금했는데 지금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뭔가 더 많은 체험을 주고 경험을 주고 폭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너는 요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너가 있다는 처음부터 나에 대한 원래 입체적인 스펙트럼으로 그렇죠. 길러져야 그러니까 되는데
다른 나라고 하기보다 확장된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준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만 네네. 아니라 그 모습은 어쩌면 한계 짓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 데이터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나의 모습도 존재하고 그렇죠. 있는 걸 인식했을 때 사람들과 네. 그냥 자기 한계 안으로 뭐 집어넣는 네네. 사람들 했을 때 뭐 세상을 바라보는 네. 시점이나 네. 자신이 펼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나 그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저는 이제 교직에 와서나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교육받은 내용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해왔지만 제가 놓지 않았던 건 그래도 뭔가 그 키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키를 찾고자 많이 계속 그 길을 간 거죠. 어떤 외길을 나름대로. 그래서 승진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확신하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길에 왔다는 게 너무 저는 되게 귀하게 여겨지고 지금은 이걸 전하고 나누는 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진짜 자기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한 10년 넘게 이 확신을 많이 가지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려고 지금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이 하시는 건 이제 네. 보통 이제 코칭, 그러니까 심리 프로그램 이제 코칭이 있는데 그중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뭐 그냥 티칭의 개념보다는 아이가 존재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존재 코칭을 하고 있다.
그렇죠.
라고 해석하면 말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하신 것 같지 않고
맞아요.
그저 아이들 만나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제가 그 23년을 재직했어요.
오.
원래 이제 휴직 기간 포함하면 한 30년 되는데.
야, 네.
네.
갑자기 그래서, 나이 계산이 확대된 이 느낌은 뭘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애들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곳에서 저는 저의 인생의 무대를 뭐라 그럴까 여기가 나의 인생의 무대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선생님 되고 싶었고 여기 왔으니까 이 인생의 무대에서 정말 가슴 뛰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출근할 때 이건 무대다 나의 이러고 이제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한 십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실망이 많았어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잘 안 되지.
한번 요구 한번 안 그래도 지금 물어보셨는데 네. 30년 동안 교직생활 하시면서 네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런 날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지도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시키고 했는데 학부모한테 오해의 전화가 와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좀 이렇게 해주지 그래서 막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 애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늘도 되게 그 아이를 되게 보호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그럴 때 좀 힘들고 그런 날 그다음에 그런 날 또 뭐 겹쳐서 고문이 막 서너 개가 저한테 내일 그렇죠? 아침까지 해내야 되고 네. 근데 아이들은 또 막 또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날은 제가 어느 날은 내가 이거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절망스러운 날들도 있었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절망스러운 마음이 되게 크게 온 어느 날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저 그날을 잊지 못해요. 너는 오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지만 아침에 8시에 학교를 가서 아이가 가는 2시까지 6시간 동안 30명의 아이들에게 너가 진심으로 함께했고 그 순간에 너의 눈빛과 목소리, 손길 제가 진심으로 아이들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너는 180시간의 그 시간이 아이들 영혼에 새겨졌어. 그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교단 수첩에 뭘 적는데 그걸 적었어요. 제가 6시간 곱하기 30명은 180시간 나는 사랑의 창조자 오늘 생명농부로서의 삶을 살았다. 근데 그 제가 정의 내리고 그날 퇴근을 하는데 저는 그게 먼 훗날 그게 정말 내 내면의 소리였구나라는 걸 그때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게 저의 가날픈 존재의 소리? 저의 진짜 내면의 소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날의 그 저 안에서 올라온 그 소리를 되게 소중히 여기고 살면서 그런 소리들을 되게 귀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교단을 제가 되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한 20년을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 10년간 제가 이 교실은 천국이다 할 만큼 제가 천국을 만들었어요.
잠깐만 여기서 일단은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고 그 돌아본 게 있었고 그럼 제가 이 교직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할 건데요. 제일 행복했을 때.
제일 행복했을 때.
하고 두 번째는 그런 교직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나의 온 힘을 다했던 그 교직이 교직을 했을 때 결국은 지금 교직을 떠나오신 거잖아요.
그런
게 이게 확장. 판이다라고 하면 확장판이긴 한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떠났던 이유 이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네. 아이들하고 행복했던 순간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운동장에 나갈 때 우리 애들이 저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손가락 10개를 다 한 명씩 잡아요. 네네.
아 그럼 일단은 일단 10명이 잡혀있네요.
네네.
나의
저의 손가락을.
손가락을.
그럼 너무 행복하고요. 또 어떨 때 행복하냐면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 이렇게 쓰다듬어요. 이제 아침밥 시간에 그때 마음속으로 아유 예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면서 어느 날은 머리 어느 날은 어깨 어느 날은 등을 이렇게 살그머니 쓰다듬는데 그때 막 생명 에너지를 느끼는 게 뭐냐면 얘가 쓰다듬고 있을 때 옆에 애가 계속 자기는 언제 오지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있고 얘는 제가 이렇게 등을 대면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면서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집에 갈 때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귀에다 대고 뭐 사랑한다. 뭐 네가 내 제자여서 좋다. 그런 이제 존재 칭찬. 그 아이의 존재를 기뻐하는 저는 그런 순간들이 못 잊을 것 같아요. 평생. 오히려 제가 뭔가 이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순간들이 행복하게.
어떤 가르침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교감.
네. 아이들을 사랑했던 순간.
아이들 내가 그, 뭐, 내 마음을 표현한 만큼, 그 아이가 또 나한테 기부 준 거죠. 그것을 같이 교감을 이뤘을 때.
네. 그때 많이 행복했고, 뭐, 아이들을 쉬는 시간이면 제가 좋다고 막 와서 제 옷도 만지고, 뭐, 발도 만지고, 제가 좀 감기 걸리면 막 또 뭐, 요만한 쪽지 편지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아이들의 진심 어린 그 마음들이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천국같이 느껴졌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많은 제가 뭐 모든 교사를 표방하고 싶지 않은데 몇몇 교사의 그 약 직업 개념에서는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소명의 개념으로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근데 그만두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러면서 교실에 이제 그 지금 존재에 관련된 버츠 프로젝트라는 그거를 이제 한국화시켜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 존재의 말을 하게 하고 그 자기 온전함을 단어로 바꿔서 말하게 하고 이러면서 되게 행복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옆에 있는 교사들이 와서 보더니 작년에 안 그랬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많은 요청이 온 거죠. 이 노하우를 좀 전수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교사 동아리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인적으로 전수를 해주고 제가 만든 자료들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저를 만나면 한 달 동안 힘이 난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해왔는데 책을 내달라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글 쓰는 걸 싫어했거든요, 당시에.
네.
그리고 워낙 작가라는 그 자체도 뭐 관심도 없고, 일단 저는 주목받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혼자 하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해왔는데,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특수교사 선생님이 책을 너무 기다렸는데, 안 하신다는 얘기 듣고 용기 내서 전화했다. 근데, 나같이 장애아를 가르치는 특수 선생님들 100명만 좀 살려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잠을 좀 못 잤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한 20쪽 원고를 써가지고, 어렵게 써서 주변 분들한테 주니까, 너 이거 내지 마. 이거 내면 왕따 돼. 너무 잊혀지지 않는 게, 야, 이거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저보고 다 사람들이 약간 이상주의자 아니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아마 사람들은 더 상처받을 거야. 나는 그런 교실을 못 만들어서. 그러니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공직자가 조용히 있는 게 좋겠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저를 아끼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왕따 될 수 있다. 이 말이 또 되게 저한테 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은 스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는 제 내면 안에서 올라온 게 그 특수 선생님들을 네가 힘을 주는 게 중요하니 아니면 왕따 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중요하니 라는 질문이 올라왔을 때 저는 생명이라는 부분을 되게 소중히 여겨요. 제가 생명농부라는 닉네임을 지은 이유도 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인데 그 순간에 아 내가 특수 선생님들한테 이걸 몇 명한테라도 좀 도움을 주고 왕따 되면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원고를 이제 출판사에 보내고 내게 된 거죠.
이 말 들어보면 왕따 되려고 왕따 되고 나서 나온 것처럼 지금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니고
지금 느낌에 지금 계속 왕따 얘기를 하셔서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그런 기호를 가지신 분도 계셨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주춤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분의 전화를 받고
받고 나서 이제
그냥 이런, 내가 내야 되겠다.
기왕 이렇게 내고 그랬다 네.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강연하거나 뭐
네 근데 이제 제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게 공직자로만 그냥 자기 자리에서 남들이 모르지만 제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를 준비하고 이런 건 제가 계획이 없던 일이었고 너무 책의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이제 외부 강의를 많이 하게 되고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게 됐는데 처음엔 제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어필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미안한 마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단지 책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 오는 조명이 맞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진짜 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맞닥뜨린 날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하고 되게 행복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의 작년의 일이고 오늘의 나는 이걸 준비하고 나가면서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느라고 예전에 아이들에게 100에 썼다면 지금 50도 못 쓰는 그 현실이 저에게는 불일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첫 번째가 내가 진짜 나를 좀 잃어버려 가고 있구나. 근데 두 번째는 얘들을 되게 사랑하면서 이 관계가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얘네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뭔가 미안한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도 제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혼자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저는 이제 글 뭐 그냥 뭐 아로마 켜놓고 조용히 하루를 성찰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럴 시간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잃고 또 관계도 잃고 나와의 관계도 잃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날 성찰하게 되면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고 나는 하나만 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 개를 하면 정성을 못 들이니까 삶이 되게 재미가 없어지고 쫓기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만 가르치든가 아니면 외부 강의만 하든가.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도에 1년간 무급휴직을 해요. 그래 내가 안 해본 일이지만 한번 강의를 해보자.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이쪽 나가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예상과 다르게 수입이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이제 너가 생각한 이상하고 다르다. 그러니 그냥 학교 일만 전념해라.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인생의 결단을 내렸죠. 나는 그래도 왜 그때 그런 마음이 더 컸냐면 남은 14년 동안 1년에 30명을 만나서 14년간 해봤자 500명의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게 나가서 이걸 얘기를 하면 부모님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니까 5,000명, 5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그 결단을 내린 거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애들 왜 이렇게 사랑하는데 더 있지.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나한테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좀 생겼던 거고.
그쵸.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손디아가 부릅니다. 어른. 생명고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천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이자 한국 라이프 코칭센터 대표 권영애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건 이 표현은 보통 잘 사람들이 안 쓰는 표현인데,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라는 표현보다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본인도 이제 그 생명의 농부라는 아이디를 쓴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 생명이라는 느낌을 쓰신 것 같지는 않고, 그 언제부터 그런 부분에 더 포커싱이 더 맞추셨습니까?
처음에 교직에 왔을 때는 그렇진 않았죠. 그냥 잘 가르치고 또 효능감을 느끼고 싶었죠. 네. 근데 그 효능감이라는 게 잘 가르치고 이런 게 다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데 저 안에 내적인 효능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변화라는 게 제가 가장 큰 사건이 뭐 예를 들면 오늘 정직을 가르치고 막 사례를 들고 막 영상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쓰레기통에다가 아이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멀리서 던져서 쓰레기통 주변에 왜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 걸 볼 때 나는 왜 여기 있지? 그런 게 되게 컸죠.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런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난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그런 부분이 늘 저는 되게 가슴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이 하시는 행위 자체에서도 계속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부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했겠뿐이 하지만, 아, 요게 의미, 거기에서도 뭐 어떻게,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반응, 이런 거 다 체크하시는.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주변에 이게 죄송한데 주변에서 피곤하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아, 사실 저는 어떠냐면 뭔가 그 찌꺼기가 있는 관계가 싫어요. 이제 좋은데 싫은 척하고 아니면 내가 편하지 않은데 양보하고 그런 관계를 안 하고 그냥 존재 대 존재 만남, 불편하면 불편한 걸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수용받고 또 상대가 불편하면 저한테 다 얘기하고 수용해주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제 애들이 하고 있을 때는 못 맺었는데 제가 하반기에 그 행복했던 순간에는 어느 정도까지 애들한테 고백하게 됐냐면 선생님이 수학을 잘 못 가르쳐. 왜냐면 얘네들이 쉬는 시간에 막 그 뭐죠 영재 문제 들고 와요. 근데 저가 학교 다닐 때도 수학 점수가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영재 문제 들고 와갖고 막 여기다 대기를 쭉 걸어놔요. 머리가 하얘져요. 풀다가 틀리고 막. 그러면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그러면 얼굴 빨개지고 막 이래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제 그걸 아닌 척하고 뭐 그 연구소에 연구실에 가서 또 뭐 수학과 선생님한테 배워서 또 가르쳐주고 뭐 아닌 척하고 그랬을 텐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그 시간이 가면서 정말 제 내면 안에 그 평온함이 생기고 나서는 얘들아 선생님 수학 잘 못 가르쳐. 왜냐면 나 학교 때부터 국어 중심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과 문과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 이거 영재 문제 갖다 놓으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니까 내가 연구실에 가서 수학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쉽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이 갖다 놓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선생님이 잘하는 거는 기쁘게 너희들과 더 잘할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애들이 막 떠들고 있으면 예전 같으면 꾹 참고 막 너 이따 봐라 막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애들한테 지금 선생님이 공부 잘 가르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몇 명이 이렇게 안 보니까 마음이 아파. 뭐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되게 이렇게 그냥.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존재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죠. 부족한 것도 있고 그걸 솔직하게 이제 그 나를 인정함을 통해서 그 안에 그것을 이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난 이런 존재야. 그런데 이것도 해. 그러니까 좋은 것을 더 끌어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요게 제일 문제인데 그 요새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죠. 애들이 나를 함부로 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뭔가 이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빠지면 애들이 거기서 아 나는 강하게 보이고 싶은데 약간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재 사회에서 보면서 많이 허세 같은 것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자기 존재를 그 가면을 세우 그래서 가면을 씌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이제 익숙하신 그 뭐냐 부모나 어른 세대를 봤던 아이들의 자연스럽게 이제 습입되는 것. 이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쉽게 그것을 이제 받아 보면 정말 좋긴 하는데 약간 이제 그 생각해 보게 되는 즉 뭐 이런 거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겠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만일에 애들이 얘기를 하면 요새 아이들은 다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활동을 해봤어요. 그냥 이론으로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패 수첩이라는 걸 제가 3월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그만 수첩 하나를 다 갖고 오게 해서 어린 시절은 실패를 많이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패는 나의 일부이고 이미 이제 그런 부분을 온전함이 있으니까 마음껏 실패해도 된다 해서 실패가 되게 이렇게 10개 정도 되면 오히려 칭찬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의 실패를.
실패가 10개 되면 칭찬을 주다고요?
네. 오, 예를 들면.
이거 독특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뭐 운동화 끈을 매다가 짝짝이가 틀려서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형한테 다시 부탁해서 맸다. 그럼 얘가 나 운동화 끈 오늘 실패했다. 이렇게 쓰고요. 또 내가 오늘 실판 들고 가서 이렇게 단정하게 내야 되는데 가다가 또 막 장난치다 떨어뜨렸다. 이런 사소한 인생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거짓말한 거.
또 실패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네.
그걸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있고. 자기가 들여다보게.
그렇죠.
네, 그랬더니 변화가 어떤 게 오냐면 수학 시간에 저거 나 못 풀어. 이런 애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도전하는데 다 나와요. 이 앞에 다. 이 칠판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왜냐하면 그 문제를 못 풀어도 괜찮은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이게 아이들이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게 이제 남들의 시선이죠. 시선이죠. 네. 뭐 나를 함부로 본다 안 그러면 네. 이제 뭔가 이제 혼을 낸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뭐 그것도 해보고요. 목걸이 나무 목걸이 이렇게 왜 보면 앞에 빈 나무 뒤에 빈 나무에다가 나의 강점 내가 잘하는 거 그다음에 나의 취약함 부끄럽지만 그래서 나는 그 부분까지 사랑해. 저희는 양쪽 다 사랑한다고 말하거든요. 다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은 강점을 여기다 매달고 다녀요. 그럼 애들이 야 너 이거 강점이야. 그리고 서로 칭찬해 주는 걸로 이제 함께 하고 일주일은 약점을 매달고 다녀요. 그럼 애들이 아 너 이런 게 있구나. 사실 나도 이래. 근데 거기에 보면 엄마한테 거짓말한다. 되게 진솔하게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되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면 제가 놀랬던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다른 과목 선생님이 오셔서 체육 시간에 짝을 짓는데 장애아라든지 조금 몸이 불편한 아이를 먼저 데려가더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육했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게 왜냐면 그게 뭔가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게 이제 뭔가 그 차별의 눈이 아니라 그냥 쟤도 저 부분이 불편할 뿐이다라는 동등한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내 약점이나 실패를 수용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겠다는 네. 그 마음보다는
그쵸.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강함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쵸.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약함은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네.
강함만 더 도드라지게
네.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든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해서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네. 받아들인 것서부터가
네.
우리가 조금 자유로워지는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요 너무 순해져요. 참 신기해요. 막 이렇게 뭔가 파워를 드러내고 아이들을 통제하고 싶은 애들이 순해지는 걸 봐요. 야 이게 정말
그러니까 좀 뭐 제가 꽤 된 네. 다큐멘터리긴 한데 왕따에 네. 관련된 거 보면서 아 왕따 당한 애들이 왕따하는 왕따 지금 당하고 있는 애들을 이해하겠다라고 처음에 저는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했던 얘기 되게 인상적인 게 자기가 왕따를 안 당하려고 누군가를 왕따를 아예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 약함을 못 받아들이니까
네.
결국은 타인한테 약함을 투척하면서 나는 강해라고 그 보여주는 것처럼 근데 그거에 정반대로
네.
나 이거 약해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네. 서로 간에 그 약함이 약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이해가 될 정도면
그렇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활동들을 조금 해보면 예를 들면 뭔가 그 저 아이의 강점을 이렇게 아이들이 찾아줄 때 어떤 아이는 인기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을 예를 들면 조금 덜 주목받는 아이들을 내가 관찰했다가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살그머니 그 아이를 관찰했다가 강점을 찾아주는 주간을 만들어요.
오.
그러면 아이들이요. 되게 또 열심히 찾아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경험을 물어보면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 약함이 약함이 아니구나.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네. 너의 장점이 뭐야, 단점이 뭐야, 네. 그것이 난 되게 싫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나한테는 내가 단점이지만, 네. 누구는 나의 그 단점이, 자기한테 장점을 보이기 때문에, 네. 너 그거 단점 아니야.
네.
또 나의 또 장점이라는 건데 그것도 오만해질 수 있는 그쵸. 허점이 있어서 네. 그것이 나한테는 장점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가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라는 걸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어느 쪽을 더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한데 그런 면에서 너무 우리가 막 나누는 거에만 익숙해지는 사회이다 보니
그래서 어른이나 부모나 이 뭔가 교육자나 이렇게 조금 그 아이들에게 비춰주는 존재가 그 다변적인 부분을 스스로가 사랑하고 있는 게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지금 아이들 얘기만 했긴 했는데 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 이러다 보면 왕따 당한다. 네. 그 왕따라는 건 이제 다른 교사로부터 왕따가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권이 무너졌다.
맞아요.
그건 그 얘기는 뭐 꽤 된 얘기죠. 그 정말로 한 4, 50년만 해도 이제 그 선생님 막 뭐 했어요? 엄마 오면 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는 니네 선생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이 교권이 무너졌다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한쪽의 문제는 많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부터 또 교사들 그 학부모가 잘못했다 할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뭔가 그 말씀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뭔가 자꾸 이 아이들한테 사랑하니까 자꾸 관심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때 그 더 많이 사랑한 선생님일수록 제한이 많다. 아이를 불러다가 너 앉아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선생님 이거 싫어.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아이는 선생님이 여러 번 부를수록 싫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애들 앞에 드러나는 것도 싫고.
관심을 가져준 건데 도리어 특이한 아이로 찍힐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애들 되게 사랑해주고 싶은데 진짜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먼저 부모님들한테 공격받을 수 있다. 이런 말 할 때 그들이 많이 슬프대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또 왜 그런가라고 보면 부모님들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이렇게 공부 잘해서 어느 한 통로로만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진 사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자들 요즘에 이제 만나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하지만 되게 자기, 뭐랄까, 그 부모님하고 캠핑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아이들이, 그 존재를 인정받았던 아이들이 지금 서른 돼서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직업도 잘 자기가 찾아가고, 그리고 미래는 회사에 취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우뚝 서게끔 키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 여러 가지 갈래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맨 처음에 일단 틀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는 이제 보호해주고 이제 지켜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잘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 덕분에 누군가는 소외를 당하고 또 누군가는 그 틀 안에 못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걸 이제 우리는 너무 쉽게 낙오자로 만들어버리고
전혀 낙오자가 아닌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 스스로 그리고 부모나 사회가 나고자라고 보는 자체가 아이한테는 저는 100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아이 내면에서는.
왜냐면 아이는 사실 내가 교사가 됐든 선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따지고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 아이를 보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요새 그 교사나 다른 사람도 얘기해 들어오면 AI가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정말 정말로 정확해란 말 표현은 좀 무색하지만 7, 8년 전만 해도 우리 아이들 코딩 안 배우면 도태된다. 근데 요새는 코딩을 왜 배우냐?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면 그 알고 있던 그 틀이 늘 무너지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 틀 안에만 그 있으면 아이가 잘 키운다는 그 생각을 좀 벗어나기만 하면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좀 존재 자체로 좀 더 볼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모님들한테 이제 막 이런 고통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 부모님 스스로가 역할, 엄마 역할, 뭐 딸 역할, 뭐 아내 역할 이걸 잘하려고 하니까 역할은 늘 평가가 따르고 비교가 따르니까 고통스러운데 잠깐 이 원래 나는 그냥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냥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기서부터 잠깐 대화를 나누고 그거를 코칭해서 체험하고 이렇게 좀 하시고 나면 이분들이 뭘 알아냐면 스스로 알아지신대요.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만 봤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선이 어떤 스킬이나 뭐 대화법이나 이런 것보다 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사회적으로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그 많은 회개가 아니더라도 그 자각이 자기 안에 오고 나면 남편도 바라보면 아 남자도 아니고 이게 너무 귀한 사람인데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래서 밤에 자는데 남편을 보면서 처음으로요 결혼 몇십 년 만에 눈물이 났대요. 이 사람도 되게 소중한 존재인데 이렇게 살면서 역할에 이렇게 매몰돼 있구나. 그것도 아들을 보니까 저 학생 역할을 하느라고 막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요새 학생 역할을 하냐고 네. 학원을 열심히 다니죠.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지금은 그래요. 어떤 교육이나 막 스킬이나 대화법이나 막 이런 것보다 이거를 먼저 조금 더 세팅하는 거 그 시선. 네.
사실 저는 존재라는 말 표현 좋고 저는 거기다 좀 하나만 뭐 되면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유만 좀 있으면 네. 분명히 그 맞아요. 시간을 가지면 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래야 돼라는 생각에서 여유 있게 보면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보고 이제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이래야 되는 거는 강요만 하니까 사실 우리가 좀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얘기만 들어도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꿈과 계획 있다고 하신다면?
아,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이 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로 살았다. 그냥 나는 어린 아이들을 만나서 제가 더 성장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려는 과정에서 저를 사랑하게 된 거고, 예전에는 젊을 땐 그만큼 저를 사랑하지 못해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아이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 코칭이라는 이 부분까지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지금은 교육이나 상담보다는 코칭에 굉장히 에너지를 쓰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제가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1,000명의 그 이 존재 코치 이걸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세상에 세워서 그들이 한 사람당 1,000명에게 코칭을 알려주면 존재 코칭을 알려주면 저는 10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만나는 데도 5명, 10명이라 쳐도.
근데 이제 제가 만난 부모님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제 얘기에 너무나 동의하세요. 자기 인생도 바뀐 것.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나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주도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휴전 압박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평화 협상에 나섰습니다.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27일 제5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희망을 강조하며 노인들이 희망의 표징임을 일깨우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란 주제 담화에서 하느님께서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섭리적 돌보심을 거듭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아이를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 즈카르야와 엘리사벳, 80세의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예로 든 교황은 하느님께서는 당신 눈에 늦은 나이가 축복과 은총의 시기로 보이고 노인들이 당신께는 희망의 첫 증인들임을 가르쳐 주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앙, 신심, 시민적 덕목, 사회적 헌신, 인내 등 조부모들이 물려준 유산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희년의 정신으로 노인들을 바라보기를 요청하며 우리는 그들이 해방을, 특히 고독과 방임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게 도우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본당과 조직, 교회 단체가 감사와 돌봄의 쇄신을 실천하기를 강조했습니다. 노인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지원과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며 잊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희망과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관계 형성을 제안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희망은 우리에게 노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애정을 회복해주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교황은 노인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은 우리의 힘이 쇠약해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주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한 교황은 기도와 거룩한 미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조부모와 노인들이 사랑으로 신앙을 전달하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찬미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일치를 이루기를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미국 주도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뉴질랜드 경제에 부정적인 수요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중앙은행 수석 경제 전문가 폴 코너웨이가 밝혔습니다. 코너웨이는 웰링턴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연설에서 관세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 수출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와 가계 지출도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정책 이반자들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지만 중앙은행은 이제 관세를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가 2.85%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글로벌 충격이 더 심화될 경우 2.55%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코네이는 뉴질랜드의 낮은 수출 비중과 관광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관세 영향을 일부 완화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과 가계가 향후 전망을 알 수 없어 지출과 투자를 미루는 현상이 확산되며 이 같은 신중한 태도가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엔젤 퍼스트당이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규정 일부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당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고액 투자자에 한해 고가의 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연내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은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은 기존 주택을 살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2018년 당시 노동당 엔젤 퍼스트 연정 시절에 도입된 조치입니다. 총선 전 국민당은 200만 달러 이상 주택에 대해 외국인 구매 허용하고 15% 세금을 부과하자는 공약을 냈지만 엔젤 퍼스트 당이 협상 과정에서 이를 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터스 대표는 올바른 투자자라면 논의할 수 있다며 입장을 다소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그는 투자자는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를 뉴질랜드 경제에 가져오는 사람이라며 기준 금액은 200만 달러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와 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 역시 관련 논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보건 종사자들이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들은 재임 중에 민간 건강보험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전문의, 일반의, 간호사, 구급대원 등 수십 명이 서명했으며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들이 민간 보험으로 자신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서명자들은 의원들과 장관 가족들 모두 공공의료만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표자 마커스 리 심장 전문의는 정치인들이 가족의 건강을 공공의료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민간 보험을 가졌다고 공공의료 문제를 모른다는 건 아니라며 정부는 이미 사상 최대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당 아이에서 베럴 보건대변인은 민간 보험을 갖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당 일부 의원들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녹색당과 일부 노동당 의원들은 원칙상 민간 보험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는 과거 세계에서 가장 주택 구매가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최근 데모그라피아의 주택 감당 능력 조사에서 16위로 순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는 2016년에 유니터리 플랜 시행 이후 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오클랜드에는 약 50만 채 주택이 있었지만 이후 8년간 약 12만 7천 채의 신규 주택 허가가 이뤄졌고 대부분 실제로 건축됐습니다. 특히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같은 소형 주택이 주로 공급되면서 평균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침체와 높은 금리로 인해 수요도 줄면서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완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오클랜드 시장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된다면 과거와 같은 심각한 주택난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 가격은 평균 소득의 7.7배로 데모그라피아가 제시하는 적정 비율인 3배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3배 수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5배에서 6배 정도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정부의 주택 개혁과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가 자동차 의존도, 저밀도 주택 개발, 그리고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국제 주요 도시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경제 중심지인 오클랜드는 전체 인구의 34%, 국내 총 생산의 38%를 차지하며 도심 지역의 노동 생산성은 전국 평균보다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도시계획 실패와 인프라 방치는 2,1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인프라 격차를 비롯해 각종 사업의 예산 초과와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시티 레일 링크는 예산과 완공 시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경전철 사업은 아예 취소됐고 제2항만 연결 프로젝트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웰링턴과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오클랜드의 자치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등 주요 도시들과 달리 오클랜드는 그 규모와 기여도에 상응하는 투자와 자율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오클랜드를 국가의 짐이 아닌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첫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 지불한 평균 금액이 최근 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이를 위한 부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interest.co.nz의 추정에 따르면 6월 첫 주택 구매자들이 지불한 평균 주택 가격은 68만 2천 달러로 5월에 비해 1.3% 상승했고 지난 6월에 비해 3.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3년 6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높은 평균 가격이지만 2024년 4월에 기록된 최고치 71만 8천 달러보다는 여전히 5%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 부담하는 부채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고위험 저자본 대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6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승인된 평균 대출 금액은 57만 5,265달러로 지난해 6월에 비해 4.2%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평균 대출 금액입니다. 6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승인된 전체 2,644건의 주택담보대출 중 41.8%가 20%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저자본 대출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5월에 기록된 41.9%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저자본 대출 비중이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스포츠 뉴질랜드의 지시에 트랜스젠더 포용 커뮤니티 스포츠 지침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침은 2022년 처음 발표돼 트랜스젠더 참여를 위한 원칙을 안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장관 마크 미첼은 최근 개별 스포츠 종목이 자체적으로 공정성과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며 관련 지침을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스포츠 뉴질랜드는 해당 문서를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고 관련 업무도 중단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샤넌 할버트 의원은 이 조치는 커뮤니티 스포츠에서 소외를 조장한다며 정치적 거래의 결과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색당의 벤저민 도일 의원도 지침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는데 이를 폐기한 건 소수자 커뮤니티를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낙농 대기업 폰테라의 최고 경영자 마일스 허렐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버터 할인 판매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허렐 CEO는 국내외 시장을 따로 분리해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며 뉴질랜드인이라고 해서 특별 할인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품의 95%는 수출되며 국내 가격 역시 글로벌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500g 버터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 1년간 46%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과 소비자 단체는 국내 생산품에 대해 자국민 우선 가격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허렐 CEO는 8,500여 개의 낙농 농가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며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지속적인 가격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도 부담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폰테라 측에 가격 책정 구조와 마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세탁 세제 중 세 가지 제품은 물로만 세탁하는 것과 효과가 같거나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슈머 엔젯은 총 46개의 세탁 세제를 테스트했으며 쇼츠 제품과 라벤더 향이 나는 에콜리빙 제품은 100점 만점에 27점을 받아 물로만 세탁한 결과와 동일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워스에서 판매되는 프레쉬 린넨 향 리스토어 세제는 이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산 세탁 세제인 런드로메이트와 에코스토어 제품은 좋은 평가를 받아 컨슈머 레코멘디드 소비자 추천 라벨을 받았고 이외에도 8개 제품이 함께 추천을 받았습니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상위 3개 제품은 모두 퍼슬 브랜드였습니다. 퍼슬 얼티메이트 분말 세제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효과적인 세제로 평가받았으며 2위와 3위는 각각 퍼슬 액티브 클린 분말과 퍼슬 3-in-1 얼티메이트 캡슐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에코스토어의 울트라 파워 시트러스 프레쉬는 세탁 1회당 8센트로 가장 경제적인 추천 제품으로 선정됐고 풀과 토마토 얼룩, 일상적인 때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의 휴전 압박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평화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협상은 포로 추가 교환과 민간인 억류자 교환에만 합의한 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7주 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8시쯤 시작된 회담은 그리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타스통신은 회담 시간이 40분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1차 협상 90분, 2차 협상 60분에서 대화 시간이 점점 짧아진 셈인데 협상 결과 역시 빈손이었습니다. 전사자와 포로 교환해서 이에 더해 억류된 민간인도 교환하기로 한 게 그나마 이번 3차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양측은 회담 시작부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휴전할 준비를 마쳤다며 양국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사전에 합의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며 회담 개최에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고위급 협상 틀에서 논의를 진전시킨 뒤에야 정상회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분쟁 해결안을 놓고 여전히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은 4차 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상 당일까지도 상대국 본토를 겨냥한 드론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 지역에선 22만 가구의 전력이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중인 무역 대상국들의 시장 개방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며 유럽연합과 중국과의 협상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모두에게 훌륭한 거래라고 자평했던 일본과의 협상을 사례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낮추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를 콕 집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관세율을 적어도 일본 수준인 15%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도 대규모 대미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당초 일본에 제시했던 것처럼 4천억 달러 투자를 요구했고 한국은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한국으로선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미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에 불리해질 거란 우려에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버티던 유럽연합도 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수출품에 일본과 비슷한 15% 관세 부과선에서 합의에 근접한 걸로 전해집니다. 사실상 현상 유지나 다름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미일 합의가 각국 관세 협상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서만 관세를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중국과의 합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0.6% 상승했습니다. 당초 한국은행이 예상한 0.5%보다 반등폭이 0.1%포인트 높지만 건설 설비 투자는 1분기에 이어 역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6%로 직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깜짝 성장 1.2% 이후 곧바로 2분기에 0.2%로 떨어졌고 이후 3분기에 0.1%, 4분기에 0.1% 거의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에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7원 8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4원 1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1원 5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 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 이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당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애니얼 멤버스 메리츠 어워즈 안내입니다. 이 행사는 다양한 매체의 예술 작품을 전시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280점 이상의 독특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세요. 7월 27일까지 에스티어리 아츠센터에서 열립니다. 매일 오전 9시, 10시에서 오후 3시, 4시까지 있습니다. 타카푸나 윈터라이트 행사 안내입니다. 타카푸나 윈터라이트는 7월 나흘 동안 겨울을 살아나게 할 행사입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야외 감각 체험으로 타카푸나 중심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빛 설치물, 공연, 음악으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타카푸나 윈터라이트는 오클랜드의 예술 및 문화 일정에서 매년 큰 하이라이트로 이 행사는 오클랜드 시의회, 비즈니스 협회 등을 포함한 여러 후원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이뤄집니다. 이전 행사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혼잡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정 세션 시간에 맞춰 티켓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중에 무료 티켓을 상금 응모 부스에 스캔해 타카푸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를 받을 기회도 놓치지 마십시오. 타카푸나의 새로운 와이 화라리키 엔작스 광장에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열립니다. 라임앤 스토리타임 글렌필드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글렌필드 도서관에서 미취학 아동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음악, 노래, 춤, 동요, 이야기와 거품놀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글렌필드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레고 클럽 안내입니다. 레고 블럭 조립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모집합니다. 조립 실력을 발휘해 레고 조립의 재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필요 없으며 5세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45분까지 글렌이든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